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박혜진의 클래식은 영원하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탄생과 소멸의 과정이 따르는데요. 수십 년, 몇백 년 전에 태어나서 독자들 곁에서 여전히 생명을 이어가는 책들은 어떤 비결을 품고 있을까요? 미름사 해외문학 부문 박혜진 편집자가 영원한 클래식의 세계를 펼쳐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름사 해외문학 편집자 박혜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작품 만나볼까요?
오늘은 해외문학 편집자인데 우리 문학을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에 있군요, 그래도.
네, 박지원 네. 소설선이 세계문학 전집으로 있어서 오늘은 그 연한 박지원의 소설 허생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학창시절에 약간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도 나고 네. 어렴풋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가 부딪혔던 조선 후기에 나라는 기울고 백성은 가난한데 양반들은 여전히 자기 체면을 중시할 뿐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 속에 한 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한 박지원입니다. 그는 제아의 괴짜 선비 허생을 내세워서 허례허식에 빠진 양반들과 집권층을 신랄하게 질타했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과연 옳은가? 명분과 도덕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가? 과연 소설 허생 속 괴짜 선비 허생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날 읽어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허생은 남산 바로 밑에 살았습니다. 집 앞 우물가에는 늙은 살구나무가 서 있었지요. 문 안에는 초가집 몇 칸이 비바람을 가리지도 못한 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를 좋아했고 아내는 삭바느질로 입에 풀칠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당신은 한평생 과거를 보러 가지 않으면서 글은 읽어 무엇에 쓰려고 하세요? 허생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글을 읽고는 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소. 아내가 말하였습니다.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공인 일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허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평소에 배워두지 못했으니 어쩌겠소. 그럼 장사라도 하면 되잖아요. 허생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장사는 본전이 없으니 어쩌겠소. 아내가 화가 나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만 어쩌겠소만 배웠구려. 공인 노릇도 못하겠다. 장사도 못하겠다 하니 도적질은 어째서 못하는데요. 아내의 잔소리에 못 이겨 자리를 박차고 나온 허생은 번화가로 가서 시장 상인에게 대뜸 묻습니다.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요? 이건 왜 묻는 것일까요? 돈을 빌려서 아내의 잔소리에서 벗어나 볼 요량일까요? 허생은 그렇게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 변씨를 찾아갑니다. 1만 냥을 빌리고 싶소.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변씨는 돈을 빌리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허세도 부리지 않으며 당당한 허생을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시험해볼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죠. 그런데 허생은 1만 냥을 얻어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로 향하죠. 그리고 대추와 밤, 감, 배, 귤 따위의 과일을 모두 곱절값을 주고 사서 저장합니다. 허생이 이렇게 과일을 사재기 하자 나라 안에 잔치를 벌이거나 제사를 치를 때 쓸 과일이 모두 동났습니다. 허생에게 곱절값을 받고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은 이번에는 10배의 값을 쳐 가져왔습니다. 허생이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겨우 1만 냥으로 나라의 과일을 쥐락펴락하니 나라 곳간의 깊이를 알만하구나. 이렇게 사재기를 반복하여 부를 축적한 허생은 이번에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전라도 변산에서 수천 명의 도적대가 발생했는데 이들을 잡으려고 해도 잡아들이지 못했죠. 반대로 도적대 역시 정체가 들킬까봐 감히 도적질을 하러 나서지 못해 굶주리며 허덕이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허생이 도적대 소굴에 들어가서 그 우두머리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네들 천명이 천냥을 털면 나눠 갖는 몫은 얼마나 되는가? 구여 한 사람에 한 냥이죠. 허생이 또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아내가 있는가? 에이, 없습죠. 그럼 논밭은 있는가? 도적들이 모두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 논밭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무엇하러 생고생하며 도적질한답니까? 그럼 내가 자네들에게 제각기 100냥씩 줄 테니 가지고 가서 아내 한 명과 소 한 피를 구해오너라. 허생은 이렇게 무려 2,000명을 이끌고 무인도로 들어갑니다. 도적들을 육지에서 모두 데려가자 나라 안이 조용해진 것은 덤. 그리고 허생은 이 전직 도둑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데요. 무인도인지라 땅이 비옥해서 곡식마다 알이 굵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먹고도 남을 정도가 되자 허생은 이것을 일본에 가져다 파는데 순식간에 은 100만 냥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고요? 100만 냥이라면 당시 조선에서는 최고의 부자라고 해도 가지지 못했을 엄청난 재산. 허생은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돌아갈까요? 이제야 내가 조금 시험해봤구나. 허생은 100만 냥 중 50만 냥을 그대로 바다에 던져넣고 섬을 떠납니다. 이 100만 냥은 너무 큰 돈이라 그곳이 육지든 섬이든 한 번에 흘러들면 화폐 가치가 곤두박질 칠 테니까요. 그는 도적들에게는 지금처럼 섬에서 풍족하게 살라고 얘기하면서 떠나는 길에 개 중에 그르라는 사람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르라는 사람을 남겨두는 곳은 곧 화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렵게 만든 이상사회를 도로 망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허생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고도 10만 냥을 남겼습니다. 허생은 5년 전 자기에게 1만 냥을 조건 없이 빌려줬던 변 씨를 찾아가지요. 이 돈이면 변 씨에게 보답할 만하렸다. 변 씨를 찾아가서 허생이 말합니다. 그대는 나를 기억하겠소? 변 씨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나에게 빌려간 1만 냥을 탕진한 게 아니오. 허생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재물이 있다고 얼굴이 살찌는 것은 그대들의 처신일 뿐이요. 만 냥이 있은들 돌을 살찌우기야 하겠소. 내가 하루아침에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그릴 길을 마치지 않고 그대에게 만 냥을 빌렸으니 참으로 부끄럽소. 나를 한낱 장사치로 여기지 마시오. 허생은 그렇게 떠나올 때 빈손이었던 집으로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간 허생이 돌아오지 않자 5년간 그가 떠난 날에 제사를 지내면서 홀로 살아오고 있었죠. 허생은 마치 지난 5년간의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글을 읽는 가난한 선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을 빌려주었던 변 씨가 당시에 어용대장이었던 정승 이완을 데리고 허생을 다시 찾습니다. 이정승은 나라에서 훌륭한 인재를 찾고 있다면서 허생에게 현재 조선이 처한 위기를 돌파할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죠. 이에 허생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라 안에 젊은 인재를 가려뽑아서 머리를 깎아 변발하고 만주족 복장을 입혀라. 인재 가운데 군자는 청나라의 외국인을 위한 과거에 응시하게 하고 상인은 멀리 강남 지역까지 가서 장사하게 하라. 그래서 저들의 허실을 엿보게 하고 호걸과 결탁하도록 한다면 천하를 도모하고 나라의 치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정승이 낙담하여 말을 잇습니다. 사대부가 예법을 굳게 지키니 어느 누가 머리를 깎아 변발하고 만주적 의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이정승의 변명을 듣던 허생이 크게 꾸짖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사대부란 게 도대체 뭐냐? 오랑캐 땅에 태어난 주제에 자칭 사대부라니 멍청하기 짝이 없구나. 옷가지를 새하얗게 입으니 이야말로 초상을 치르는 복장이다. 머리를 송곳처럼 정수리에 모아 상투를 틀었으니 이야말로 남쪽 오랑캐의 방망이 상투다. 무얼 가지고 예법이라고 하는 게냐? 허생이 좌우를 둘러보며 검을 찾아서 찌르려고 하자 이정승은 화들짝 놀라서 잽싸게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이정승이 허생을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벌써 비고 허생은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네, 오늘 박혜진의 클래식은 영원하다. 연암 박지원의 허생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우리 소설을 들으니까 제가 왜 우리 소설을 좋아했나라는 느낌이 되살아났어요.
좋아하셨어요?
웃기고 통쾌하다.
맞아요.
이게 서양 소설들은 좀 줄 수 없는 매력이 있달까? 네, 그런 네. 생각도 들고 했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이게 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역사적 배경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 속의 배경이 조선의 인조와 효종 시기인데
네.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이제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굶주리고 신음하는 그 시기에 쓰였던 소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으면 사실은 더 재밌죠.
네.
그러니까 이 연암 박지원의 허생은 그 선비, 그 괴짜인 선비 허생이 이 매점매석을 통해서 큰 부를 쌓고 도적들로 이루어진 이상사회를 건설해서 그 양반들, 지배층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힘껏 풍자한 작품입니다. 열하일기의 옥갑 야화에 실려 있는데요. 이렇게 방에서 공부만 하던 허생이 뛰어난 경제관념과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시험하는 내용이 정말로 통쾌하고 흥미진진하게 펼쳐지죠. 특히 5년 만에 조선에서 제일 가는 부자만큼 큰 돈을 벌고 자기만의 이상사회도 건설하지만 그 모든 생활을 뒤로하고 그 돈을 바다에 막 뿌린 채 그 원래 초라하고 가난한 생활로 되돌아온다는 설정은 사실은 정말로 예측을 불허하는 전개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영화를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지는 못하겠다. 뭐 대뜸 갑자기 시장에 가서 한양에서 누가 제일 가는 부자야 라고 묻고서 부자를 찾아가는 대목이라든가 막 바다에 은전을 뿌리는 대목은 정말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허생이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 진짜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실리추구형 인재입니다. 특히 비옥한 땅과 노동력을 남겨놓고 그 무인도를 나오면서 그 글을 아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그 글을 아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을 더 뛰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리공담에 빠지게 하고 또 명분만 쫓아서 결국은 이 사회를 더 진창으로 몰고 들어가는 사실은 이제 화의 씨앗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상사회라면 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선비의 생각 이것 자체가 사실은 그 모순 속에서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 거죠. 또 어영대장이었던 이왕가의 대화에서도 허생은 그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국가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정승은 반대로 되게 명분에 매몰돼서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는 그 조선의 신하들 중 하나로 그려집니다.
요즘 많이 쓰는 실용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떠오르기도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럼 여기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역시 허생의 아내다.
맞아.
아내는 돈을 벌어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왔는데 또 돈은 안 벌어오고 제일 힘든 건 아내가 아닌가 여기서.
사실 정말 이렇게 극한의 어떤 가난한 환경을 생각해보면
네.
허생이 돌아온 게 아내한테는 절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대로 돌아왔잖아요.
네. 차라리 그냥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사는 삶은 그런대로 버틸만 했을 수 있는데
네.
다시 이제 거지가 된 남편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제사까지 지냈는데.
네, 제사까지 지냈는데 얼마나 황당했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선비로 보이는 허생은 그 출세길에 나선 다른 선비들하고 비교할 때는 아주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네.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허생을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다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모순은 막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정말 자기 집의 모순은 사실 외면하고 있지 않나.
정말 공감합니다.
근데 막 아내가 막 굶주리면서 애원을 하잖아요. 당신은 한평생 과거를 보러 가지 않을 거면서 글을 읽어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내가 원래 10년을 목표로 했는데 아직 7년
1년밖에 안 돼서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네. 그 계속 그 아내의 노동력에만 기댄단 말이죠. 게다가 또 5년이나 집을 비우고 돈을 벌었으면 사실 조금은 아내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요.
좀 남겼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변 씨에게는 막 1만 냥을 빌려놓고선 10만 냥을 갚는 그 손 큰 모습을 보이지만 정말 그 뒤에는 사실은 자기는 선비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글 읽는 데만 열중하는 굉장히 가부장적이면서 그 유교윤리에 매몰된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더 화가 났던 게 그럼 지금까지 할 줄 알면서 안 했던 거였어?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가족 그쵸. 입장에서는.
돈을 벌 줄 알면서 일부러 안 벌고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뭐 집안의 현실도 구제 못하면서 무슨 나란 일을 논하는 건지 굉장히 위선적인 지식인의 전형을 보는 듯한데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변 씨에게 돈을 갚으면서 자기는 끝까지 상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긋잖아요. 그 장면도 굉장히 좀 이율배 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돈의 흐름을 아는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알고 경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경제학 교수지만 나는 절대로 돈을 진짜 만지는 사업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천한 점을, 행동이라고 특히나 그 시대에는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딱 그렇게 선을 긋는 네. 거죠. 사실 근데 이렇게 허생을 굉장히 모순적인 인물로 그린 것은 저는 이제 박지원 연한 박지원이 그 의도적으로 만든 풍자적인 장치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허생을 완벽한 개혁가로 그리지 않은 데는 허생에게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조선의 실학자들을 비춰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허생의 그런 우리에게 유쾌 상쾌 통쾌한 이 5년간의 활동 역시 사실 겉으로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을 보면 그 남에게 돈을 빌려서 한 어떤 실험, 사회 실험, 상업적인 실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부를 축적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빌리고 실제로 막 백성들을 먹고 살게 막 잘 해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기보다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어떤 명분적인 실리. 를 쫓는 실학자들을 네. 그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한 박지원은 이 허생을 통해서 조선 사대부 자기들의 정적들도 비판을 하지만 동시에 자기와 같은 포지션에 있었던 많은 실학자들이 이렇게 명분적인 실리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허생은 단순한 풍자 소설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풍자 소설일 수도 있겠다라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그 해외의 작가 중에서 약간 조지 오웰도 네. 비슷한 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소설은 어떤 독자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우리 소설을 다뤄보겠다고 생각을 한 게 이 11월만 되면 또 수학 능력 시험이 있잖아요. 네. 수능 공부할 때 참 우리 고전을 많이 읽었었는데 네. 그 시기를 또 딱 벗어나니까 저도 또 해외문학 편집자라고 해외문학만 읽고 또 우리 고전에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연한 박지원의 뭐 양반전이나 허생전을 원전으로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다.
진짜 풀로 다 읽어보는 그쵸?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한문 소설이라서 좀 엄두는 안 나지만 네. 이렇게 또 훌륭한 이제 또 교수님, 선생님들이 이렇게 풀어낸 이 글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비슷한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이렇게 다시 읽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또 요즘 되게 화두가 되는 저는 키워드 중에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가 그러니까 자기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자기 밖에서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발견하고 통제하는 것을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박지원이라는 학자가 정말 메타인지가 잘 되는 지식인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그의 그 수준 높은 풍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사실 내가 무언가를 목소리 높여 주장할 때 나조차도 그런 모순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박지원의 허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 사회를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부분은요. 민음사판 박지원 소설선 안대회 교수의 문장을 인용하고 재구성했습니다.
네, 오늘 박혜진의 클래식은 영원하다. 연암 박지원의 소설 허생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